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소식을 들으며 그분이 오셨을 때 임할 일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소식을 들으며 복음서의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복음서의 내용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오심이 평강인가 평화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땅의 화평이 아니라 때때로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을 주신 그 주님의 사역이 도대체 평강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 평화가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평화, 평강이라는 표현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잘 교제되어지고 잘 만나고 잘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을 두고 평화의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곧 12월을 맞이합니다. 성탄이 있는 12월이 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가 왔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잘 조화되고 평화롭게 산다라는 원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평화가 아니라 거기에 검이 있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그 평화의 소식을 들으며 누가 그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던 자, 기쁨이 임한 그들에게 정말로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으며 그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또한 평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 인사법으로서 아주 평안의 인사법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행복한 생활에 있어서 흔히 요구되는 모든 번영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두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지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정말로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평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임하는 평강이고 이 평강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평강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한 평강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단지 상징적으로 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실제적이며 이 평강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도 정말로 평강을 누리며 그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평강의 복음을 위하여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제사함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첫 번째 주일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소 이상한 소식 몇 가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도 듣고 있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즉 부활의 날에 저녁에 모여있다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때때로 불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또한 모여있다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신앙의 표시였으며 최소한의 경건의 표시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셨습니다. 그 모인 곳은 문이 닫혀있고 빗장이 걸려있습니다.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들만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닫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그 내용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빗장이 담긴 그 방 안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셨다라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빗장은 잠겨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다소 놀랐을 것입니다. 문이 닫혀있고 빗장이 걸려있는 그 문을 누가 통과하여 들어올 수 있는가? 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 누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유령인가? 라고 말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상황은 그들을 다소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이 사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그들보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에 향하여서 평강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 중에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보내셨다고 하는 이 펜포라는 단어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가 각각 26번, 16번 사용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보내분은 아버지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낸 분은 주님이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파송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배웁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전에 주님은 보내셨고 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을 봅니다. 이미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하에 내가 보내겠다라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보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내가 저들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평강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그는 보낸 분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세상 가운데 주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사역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성천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역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사역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의 사역의 내용들을 기록에 남기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평강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위임은 주로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정말로 복음에 전하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표인이고 최소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머물러 있었고 그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의 약속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죄사함의 회개를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 위임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늘 계속해야만 합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즉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에 선물로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뜻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초청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의 제자들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낸 제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낸 분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보낸 분을 믿지 않는 그 일은 아버지를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나는 그리스도 믿는데 참된 교회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립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정말로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믿고 그 교회를 발견하며 그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제3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인 사도들은 교회 가운데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는 사도들의 음성이 아닙니다. 보낸 분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보낸 분의 음성이야만 합니다. 한 개인의 음성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음성이거나 아니면 성도의 음성으로 머물게 되어지면 그것은 인간의 소리로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소리를 듣기를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보내심을 받은 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없는 곳에 참된 평강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가운데 좋은 교제를 맺고 아무리 평안이 있다고 하여도 참 말씀의 평안이 선포되지 않는 그곳에 참된 평강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단순히 이 땅에서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통하여 또한 형제 간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시간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동산을 건설하시고 동산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참으로 평강이 있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담은 그의 아내를 향하여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과 자연 만물은 아담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을 발견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깨어짐의 평강이 아니라 참 평강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장이 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평강의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단순히 안전의 현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형제 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두고 경쟁에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심으로 참된 행복을 가져 참된 회복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단의 음성을 듣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를 두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릴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제자들은 죄사할 권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로 사도권을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도들이기 때문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다고 말해야만 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친 데 있습니다. 유일한 주제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고 의를 획득하도록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도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며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는 복이고 그 위에는 심판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는 뒤바뀌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복이고 그 다음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게 될 때마다 뉘제며 사하며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백성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의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연관성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보낸 자, 나를 보낸 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그분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당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제자들은 보내신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고 제자들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들에 정말로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만 안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내신 분의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이후에 들리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기점으로 그리스도가 장로들에게 잡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의 사역을 두고서 그가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사신이 되어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화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사역을 왜 이처럼 장엄하게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제에 대하여 듣는 것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현장에서 이 말씀을 주게 될 때 어떤 사제의 은총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음성을 통하여 사제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복의 인사를 하실 때에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명받고 그들에게 위임된 제 용서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혹이나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나는 어떤 교회 밖에 어떤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주께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죄는 사라졌고 하나님과 교제 현장으로 나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떡을 먹는다. 지금 너희가 교제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아멘하로 그렇게 화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사역,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죄 용서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들이 죄 자체를 용서하는 사역을 하는 그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정말로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로 내 죄를 진정으로 주 앞에 말하지 아니하며 나는 정말로 주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게 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기 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현장, 거기서 우리는 사제의 선포를 듣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마술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포는 정말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공한 어떤 한 음성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며 그것은 우리의 심판을 자초하는 시간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선포의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나약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 장면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 복음을 설교하라고 위임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만 주시고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주시고 그 명령들을 제자들 스스로 너희가 알아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숨을 내쉼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담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새 세상을 창조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 37장 9절 이하에도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새로운 세상, 회복의 세상을 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떨면서 죽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생기, 숨,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인 주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불어넣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마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주노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내가 이제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성령 안에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들을 행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다시 한번 더 연결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사도들이 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그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아무리 보아도 그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서 있어야 할 현장에 그들은 두려워서 빗장을 들고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빈손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빈손 가지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남아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답게 전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실을 두고 몇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두 번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볍게 주어졌다가 나중에는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오순절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유대 지역에 파송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면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뇌시니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오순절 사건과 연속선상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말씀과 이것을 연결시켜보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시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주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유대지역에 파송되어진 사역이고 이 말씀 이후에 오순절 사건까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복음을 일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었고 제자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주의 성전 즉 주의 떠나심과 함께 보내심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과 앞에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이 말씀에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오순절 사건까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충분히 주의 말씀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는 충분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알았고 연약한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주의 복음을 외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외치는 이 일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서 외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곧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메시지와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복음의 말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역을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런 법을 정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법이 전하여진다고 하여도 주의 복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세워져도 주의 복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은 감옥에 간다고 하여도 주의 말씀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입에 주의 말씀을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법이 세워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옳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해야만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때 불의 해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지파와 족속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수가 차기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하여서 주님 당신의 사역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은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분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야훼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성자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보다 우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이 기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복음은 먼저 구원이고 두 번째 심판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정말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워할 것입니다.